VOA 세계뉴스입니다. 필리핀과 중국 선박들이 5일 남중국해 영유권 분쟁지 중 하나인 세컨드 토머스 함초 인근에서 또다시 충돌했습니다. 필리핀 해안경비당국은 이날 성명에서 중국 해경과 동반 선박들이 이 해역에서 필리핀 해경과 보급선들을 막아서고 위험한 기동을 감행해 중국 측 선박들과 필리핀 선박 두 척 사이에 1시간여를 두고 두 차례 경미한 충돌이 일어났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중국 해경 두 척이 필리핀 보급선에 물대포 공격을 가했으며 앞유리가 깨지면서 필리핀 선원 최소 4명이 부상을 입었다고 필리핀 당국은 밝혔습니다. 필리핀 서필리핀의 국가 태스크포스는 성명에서 중국 선박들의 이번 행동은 일상적인 재보급과 순환 근무 임무를 불법적으로 방해하거나 막으려는 또 다른 시도라고 비난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필리핀 외교부는 자국 주재 중국 부대사를 초치해 항의했습니다. 한편 중국 해경은 성명에서 러나이자우와 인접 해역에 불법 침입한 필리핀 선박에 법에 따른 통제 조치를 취했다면서 필리핀 선박이 중국 해경 선박을 고의로 들이받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세컨드 토머스 함초는 필리핀 해안에서 약 160km 떨어져 있으며 필리핀은 1999년 이곳에 2차 세계대전 당시 미군이 탱크 상륙용으로 사용했던 시에라 마드레함을 정박시킨 뒤 소수의 해병대원을 상주시키고 전초기지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중동국가 예멘 내 이슬람 무장조직 후티 반군이 홍해 인근을 지나는 국제상선들에 또다시 대함탄도미사일 공격을 가했습니다. 중동지역을 관할하는 중부사령부는 보도자료에서 현지시각 4일 새벽 2시 15분경 이란의 지원을 받는 후티 반군 테러리스트들이 예멘에서 홍해 남쪽으로 대함탄도미사일 한 발을 발사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미사일은 해수면에 떨어졌으며 상선이나 미 해군 선박에 영향을 미쳤다는 보고는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어 이날 오후 3시 50분과 4시 15분 사이 홍해로 진입하는 길목 아덴만 해상을 지나는 라이베리아 선적 스위스 소유의 화물선 MV MSC 스카이 2호를 향해 후티 반군이 예멘에서 두 발의 대함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고 중부사령부는 밝혔습니다. 이 대함탄도미사일들 중 한 발이 선박에 피해를 입혔지만 부상자는 없었으며 선박은 항해를 계속했다고 중부사령부는 설명했습니다. 중부사령부는 이날 오후 8시 영내 상선과 미 해군 함정에 임박한 위협을 제기한 두 발의 대함 순항미사일에 대해 자위적 차원의 공습을 실시했다면서 이는 항행의 자유 보호와 아울러 영내 상선과 미 해군 함정들을 위해 더욱 안전하고 안심할 수 있는 국제 수역을 만들기 위한 조치였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미스퍼 알누마이르 후티 반군 통신장관은 이날 성명에서 예멘 영해로 들어오는 선박들은 사전에 후티 반군이 통제하는 해양 당국으로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우크라이나군은 오늘 크름반도 인근 해상에서 러시아군의 초계함을 타격했다고 밝혔습니다. 우크라이나 국방부 군사정보국은 이날 텔레그램에서 우크라이나군 특수부대가 케르치 해협 인근에서 러시아 흑해함대 소속 초계함 세르게이 코토프함을 여러 기의 수상드론을 이용해 공격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함정은 선미와 좌우 측면에 손상을 입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와 관련해 안드리 예르막 우크라이나 대통령 비서실장은 러시아 흑해함대는 우크라이나 점령의 상징이라면서 흑해함대는 우크라이나 크름반도에 있을 수 없다고 경고했습니다. 앞서 우크라이나군은 지난달 14일에도 수상 드론을 이용해 크름반도 해안에서 러시아군의 대형 상륙함 체사르쿠니코프함을 파괴했다고 주장하는 등 러시아 함정들에 대한 공격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러시아는 이날 우크라이나를 향해 총 22기의 드론을 발사했으며 이 중 18기가 흑해 항구 도시 오데사 지역에서 요격됐다고 우크라이나 공군이 밝혔습니다. 한편 로이드 오스틴 미국 국방장관과 루스템 우메로우 우크라이나 국방장관은 어제 전화회담을 갖고 최신 전황을 공유했다고 패트릭 라이더 국방부 대변인이 밝혔습니다. 오스틴 장관은 미국과 50여 개 동맹국 그리고 파트너들로 구성된 연합이 러시아의 침략에 맞서는 우크라이나를 계속 지지할 것임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미국 15개 주와 1개 미국령에서 오늘 대통령 선거 후보를 뽑기 위한 민주당과 공화당의 예비선거가 각각 실시됩니다. 슈퍼 화요일로 불리는 이날 예비선거는 엘라베마, 엘래스카 등 15개 주와 아메리칸 사모아에서 지역에 따라 프라이머리와 코커스 형식으로 열립니다. VOA 세계뉴스 김시영입니다.
VOA 뉴스 투데이.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4년 3월 5일 화요일 VOA 뉴스 투데이 3부 시작하겠습니다. 진행의 노시창입니다. 이 시간에 보내드릴 주요 소식입니다. 국제원자력기구는 북한의 영변 경수로 가동 움직임이 계속 포착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전문가들은 완전 가동에 들어가면 북한이 빠르게 핵무기수를 늘릴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북한에서 철수했던 유럽 국가들의 평양 공관 재가동 움직임에 미국 정부가 환영의 뜻을 밝혔습니다. 북한은 4일 시작된 미한연합훈련 프리덤 쉴드를 전쟁 연습이라고 주장하며 응분의 대가를 치를 것이라고 위협했습니다. 내일 북한 날씨 전 지역 대체로 흐리고 곳에 따라 가끔 비 또는 눈이 오겠습니다. 최저기온 영하 20도에서 1도, 최고기온은 영하 2도에서 10도입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앞바다 1 내지 2.5m, 서해 앞바다 0.5 내지 2m로 일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북한 영변 핵시설 내 실험용 경수로에서 시운전 정황으로 보이는 냉각수 배출이 계속 관찰되고 있다고 국제원자력기구가 밝혔습니다. 핵과학자들은 경수로가 완전 가동에 들어가면 북한이 빠르게 핵무기수를 늘릴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조은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 영변 핵시설에서 경수로 가동 움직임이 계속 포착되고 있다고 라파엘 그로시 국제원자력기구 IAEA 사무총장이 4일 밝혔습니다. 그로시 사무총장은 이날 오스트리아 빈에서 열린 IAEA 이사회 개회사에서 2023년 12월 21일 북한 핵 프로그램의 최근 진전에 관한 성명에서 언급했듯이 IAEA는 영변의 경수로 냉각 시스템에서 온수가 배출되는 것을 관측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이 같은 관측 결과는 원자로에 최초로 핵 연료를 정전해 각종 시험을 하면서 출력을 높여가는 시운전과 일치한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로시 사무총장은 성명 발표 이후 IAEA는 경수로의 냉각 시스템에서 강력한 물 유출을 계속 관찰해왔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은 2012년 완공을 목표로 지난 2010년부터 영변에 실험용 경수로를 건설했지만 지난해에야 가동하기 시작했습니다. 영변 경수로의 발전 용량은 25에서 30메가와트로 추정됩니다. 그로시 사무총장은 영변에서 다른 활동도 계속되고 있다며 2023년 10월 초 이래 5메가와트 원자로의 가동 증후가 지속되고 있으며 앞서 보고됐던 원심분리기 농축시설과 그 부속시설의 가동 증후도 계속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풍계리 핵실험장은 여전히 사용 중이며 새로운 핵실험을 지원할 준비가 돼 있다며 새 핵실험은 유엔 안보리 결의에 위배되며 심각한 우려의 원인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로시 사무총장은 경수로 건설과 운영을 포함한 북한 핵 프로그램의 지속과 추가 개발은 관련 유엔 안보리 결의에 대한 명백한 위반으로 매우 유감스럽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이 의무를 완전히 준수하고 핵확산 금지 조약 NPT 협정의 효과적인 이행을 위해 IAEA와 신속히 협력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특히 IAEA 사찰단이 북한을 떠나 있는 동안 발생한 모든 미해결 문제들을 해결할 것을 촉구한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로시 사무총장은 국제원자력기구는 북한의 핵 프로그램을 검증하는 데 필수적인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강화된 준비태세를 계속 유지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IAEA는 지난 2009년 북한의 요구로 철수한 뒤 북한 핵시설을 검증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영변의 실험용 원자로가 현재 가동 중인 영변 5메가와트 원자로보다 훨씬 많은 플루토늄을 생산할 수 있을 것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핵과학자인 데이비드 올브라이트 미국 과학국제안보연구소 ISIS 소장은 4일 VOA와 전화통화에서 경수로가 실제 완전 가동에 들어가려면 몇 달에서 1년이 더 걸릴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그러면서 경수로를 최대 전력으로 가동하면 약 20kg의 무기급 플루토늄을 생산할 수 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And our estimate is that it could produce about 20 kilograms of weapon-grade plutonium a year. Once it's at full power.
올브라이트 소장은 북한이 매년 5개에서 10개의 핵무기를 늘릴 수 있을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며 지금까지 북한이 생산한 것보다 훨씬 빠른 속도라고 설명했습니다. 국제원자력기구 IAEA 사무차장 출신인 올리 하이노넨 스팀슨 센터 특별연구원도 이날 VOA에 보낸 이메일에서 새로운 경수로 가동은 북한이 추가적인 핵 역량을 구축하는 데 있어 중요한 단계라고 말했습니다. 하이노넨 전 사무차장은 이는 북한이 현재 목표로 삼고 있는 소형화된 핵무기를 도입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며 더 많은 플루토늄뿐 아니라 강화형 소형 핵무기를 만들 수 있는 삼중수소도 생산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하이노넨 전 사무차장은 경수로에서 조사된 연료가 배출되는 시점을 2025년으로 예상하면서 2025년 말에는 새롭게 분리된 상당량의 플루토늄을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그러면서 경수로 활동에 더해 영변에서 시설 확장과 개축 작업이 진행되는 것은 북한의 핵 능력을 더욱 강화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전문가들은 이날 그로시 사무총장의 풍계리 핵실험장 관련 발언에 대해서는 새로운 진전이 아니라고 평가했습니다. 올브라이트 소장은 북한이 핵실험장을 유지하고 실험을 할 준비가 되어 있다는 뜻이라며 북한이 정치적 혹은 기술적인 이유로 7차 핵실험을 유보하고 있을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So they're keeping it ready to do a test, but we don't know why they're not testing. We really don't know. Is it political? Is it a technical problem? I mean,
미국의 핵 전문가인 데이비드 슈멀러 미들버리 국제학연구소 비확산센터 선임 연구원은 4일 VOA에 보낸 이메일에서 풍계리는 예전부터 이런 상태였다며 이는 북한이 핵실험을 준비 중이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먹으면 핵실험을 할 수 있다는 뜻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핵실험 시기를 예측하는 것은 설득력 있는 결과를 내지 못했다며 북한이 또 다른 핵실험을 하기로 결정하더라도 영상 자료를 통한 징후들은 그것을 예측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조은정입니다.
미 국무부는 린다 스펙트 정치군사국 안보협상협정 선임보좌관이 미한 방위비 분담 특별협정협상 미국 측 대표단을 이끌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국무부는 4일 보도자료를 내고 이같이 밝히며 국무부와 국방부 대표들도 참여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한국에서는 이태우 방위비 분담 협상 대표가 외교부, 국방부, 기획재정부, 방위사업청 등 당국자들로 구성된 대표단을 이끈다고 밝혔습니다. 국무부는 양국 대표단이 미한 연합방위태세를 강화하고 미한 동맹을 더욱 공고히 하는 생산적인 협의를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1991년 이래 방위비 분담 특별협정은 주한미군의 안정적 주둔 환경 및 굳건한 연합 방위 태세에 대한 공동의 공약을 반영해왔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주한미군 주둔협정 제5조에 대한 예외적 조치로서 한국은 인건비, 군수지원, 군사건설 비용을 분담함으로써 주한미군 주둔에 기여해왔다고 설명했습니다. 미국과 한국은 지난 2021년에 2020년부터 2025년까지 적용되는 11차 방위비 분담 특별협정을 타결한 바 있습니다. 북한에서 철수했던 유럽 국가들의 평양 공관 재가동 움직임에 대해 미국 정부가 환영의 뜻을 밝혔습니다. 북한이 국제기구들의 대북 인도 지원에도 조속히 국경을 개방하기를 희망했습니다. 안소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국무부가 4년 만에 이루어진 서방 외교관들의 잇따른 방북 관련 움직임을 고무적으로 평가했습니다. 국무부 대변인은 4일 최근 독일 외무부 대표단 방북 등 서방국들의 관련 움직임에 대한 BOA의 논평 요청에 우리는 다른 나라 외교관들의 평양 복귀를 지지하고 이를 통해 북한과의 대화와 외교, 기타 형태의 건설적인 관여가 다시 활발해지기를 희망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또한 우리는 북한의 국경 봉쇄로 인해 지원 노력이 방해를 받았던 국제 구호 요원들에게 북한이 조속히 국경을 개방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습니다. 신종 코로나 방역을 이유로 지난 2020년 1월부터 국경을 봉쇄한 북한은 지난달 26일 서방 국가로는 처음으로 독일 외무부 대표단의 입국을 허용했습니다. 당시 독일 외무부 대변인이 VOA에 팬데믹으로 2020년 3월 임시 폐쇄된 독일 대사관 건물을 며칠간 점검할 예정이라고 밝힌 가운데 이후 스위스와 영국, 폴란드 외무부도 잇따라 방북을 준비 중이라고 확인한 바 있습니다. 폴란드 외무부는 지난 1일 현재 우리는 북한 당국과 평양에서 기술적 임무를 수행하기에 양측 모두의 적합한 시기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고 전했고 스위스와 영국도 북한과 자국 대표단들의 방북 일정을 조율 중이라고 밝혔었습니다. 다만 유엔기구와 비정부기구들은 아직 아무런 변화를 감지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국제적십자위원회는 지난 1일 VOA에 현재 ICRC는 2020년 북한 당국이 내린 제한 조치에 따라 북한에 접근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하지만 ICRC는 상황이 허락한다면 북한에서의 활동을 재개하고 인도주의적 필요와 대응을 결정하기 위한 직접적인 평가를 수행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유엔 아동기금은 독일 외교관의 방북이 확인된 지난달 27일 VOA에 우리는 북한 당국 파트너들에게 국제 직원의 조속한 귀환을 계속 촉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2024년에 더 많은 인도주의적 지원을 제공하고 어린이와 여성의 필요를 충족하기 위해 필요에 따라 프로그램을 확대하려면 국경이 다시 열리고 유니세프 팀 전체가 북한으로 복귀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답했습니다. VOA 뉴스 안소영입니다.
북한은 어제 즉 4일 시작된 미한연합훈련인 프리덤 쉴드를 전쟁 연습이라고 주장하며 응분의 대가를 치를 것이라고 위협했습니다. 한국은 북한이 직접 도발 시 압도적 대응을 하겠다는 방침을 재확인했습니다. 서울에서 김한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 국방성은 5일 대변인 담화를 내고 미국과 대한민국이 정전상태 지역의 정세 예측 불가능성을 증폭시키는 도발적인 대규모 합동 군사연습을 또다시 개시했다고 밝혔다고 북한 대외관용 조선중앙통신이 보도했습니다. 국방성은 한 점의 불꽃으로도 핵전쟁을 일으킬 수 있는 발화 조건이 성숙된 조선 반도 지역이라며 세계 최대 핵 보유국과 10여 개 추종 국가들이 결탁해 전개하는 대규모 전쟁 연습은 절대로 방어적이라고 말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4일 시작된 연례 상반기 미한 연합 연습 프리덤 실드에 대해 전쟁 연습이라며 반발하고 나선 겁니다. 오는 14일까지 진행되는 이번 프리덤 실드 연습에선 한반도 전 지역에서 연합 전술 실사격, 공대공 실사격, 공대지 폭격과 공중 강습 등 지난해보다 2배 이상 늘어난 48차례의 대규모 야외 기동훈련을 시행할 예정입니다. 또 이번 연습엔 호주, 캐나다, 프랑스, 영국 등 12개 유엔군 사령부 회원국도 참가했습니다. 국방성은 주권국가에 대한 군사적 위협과 침공 기도를 더욱 노골화하고 있는 미국과 대한민국의 무분별한 군사연습 소동을 강력히 규탄한다며 더 이상의 도발적이고 불안정을 초래하는 행동을 중지할 것을 엄중히 경고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그릇된 선택이 가져올 안보 불안을 각일각 심각한 수준에서 체감하는 것으로서 응분의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국방성은 또 적들의 모험주의적인 행동을 계속 주시할 것이라며 조선 반도 지역의 불안정한 안보 환경을 강력히 통제하기 위한 책임적인 군사활동을 계속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같은 국방성 담화는 미한연합훈련에 대응한 군사행동 가능성을 시사하면서 국제사회가 우려하는 각종 미사일 시험 발사와 군사정찰위성 개발 등 국방력 강화를 이어가겠다는 의미로 풀이됩니다. 한국의 민간연구기관인 아산정책연구원 양욱 연구위원입니다.
한미연합훈련을 계기로 해서 대한민국과 뭐 미국 혹은 주변국에 대한 핵 위협을 높여나가는 명분을 쌓으려는 그런 내용의 성명을 볼 수 있습니다.
국방성은 또 담화에서 인민의 복리 증진을 위한 경제 건설에 대규모 군 병력이 투입된 공화국의 현실과 뚜렷한 대조를 이루고 있는 미국 주도하에서의 한국 괴뢰들과 추종 세력들의 광란적인 전쟁 연습 소동은 지역 정세 불안정의 근원을 재삼 확인시켜주고 있으며 인류를 핵으로 위협하는 장본인이 누구인가를 더욱 명백히 가리키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북한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지난달 제시한 지방발전 20승 10정책 실행을 위해 인민군 1, 2, 4 연대를 새롭게 조직하는 등 인력 확보에 나섰습니다. 북한이 인민군의 경제현장 활동 그리고 미한 두 나라군의 연합연습을 대조시켜 자신들의 정당성을 부각시키고 주민들에게 반미, 반한 감정을 고조시키려는 의도가 깔려있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민간연구기관인 한국국가전략연구원 문성목 통일전략센터장입니다.
마치 한미연합연습은 부당한 것이고 자기들의 군 운영은 정당한 것이고 평화를 위한 것이고 이렇게 대비시키면서 한미의 행동이 잘못된 것을 부각시키려고 하는 그런 선전이라고 생각합니다.
한국정부 산하 국책연구기관인 통일연구원 홍민선임연구위원은 미한연합연습에 대한 북한 측 반발 담화에서 경제건설에 군병력이 투입됐다고 언급한 대목은 이례적이라고 말했습니다. 홍선임 연구위원은 북한이 이를 통해 자신들이 선제 도발에 나설 생각이 없다는 점을 우회적으로 부각시켰다며 이는 미국 내에서 한반도에서의 위협 감소를 위해 북한과 협상이 필요하다는 의견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과 무관치 않은 메시지라고 분석했습니다.
북한이 먼저 선제적으로 한반도에 긴장을 조성하거나 먼저 뭐 핵공격을 하거나 이런 구도가 아니라 오히려 미국이 그걸 자극하고 있다. 그런 측면에서 향후에 어떤 한반도 문제 해결은 양측이 그런 위협을 감소시키는 행동으로 옮겨지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것을 사실상 오늘 메시지에 다 담고 있는 것이죠.
한국 국방부는 북한 측 담화에 대해 직접적 도발 시 압도적 대응 방침을 재확인했습니다. 국방부는 한미연합연습은 북한 도발과 침략에 대비하기 위해 매년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방어적 성격의 군사연습이라며 군은 굳건한 한미연합 방위태세 하에 북한 도발에 철저히 대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국방부는 이어 만약 북한이 연합연습을 빌미로 직접적 도발을 할 경우 즉시 강력히 끝까지라는 원칙에 따라 압도적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북한의 위협이 국방성 발로 나왔다는 점에서 단순한 엄포에 그치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옵니다. 통일연구원 박형중 석좌 연구위원은 미 전략자산 전개 등을 계기로 북한의 군사적 대응이 예상된다고 말했습니다.
미국이 한반도에 전략무기를 반입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북한의 입장에서는 그거를 자신들이 타격할 능력을 가지고 있다라는 능력과시의 입장에서 이를테면 단거리, 중거리 탄도미사일 실험을 한다든지 행동을 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북한은 특히 지난해 말부터 남북관계를 적대적 교전국 관계로 그리고 한국을 제1주적으로 규정해왔기 때문에 이번 프리덤 쉴드 연습을 빌미로 서해 포사격 훈련 등 위협에 나설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북한은 지난해 하반기 미한연합연습 을지 프리덤 쉴드가 진행된 기간엔 정찰위성 만리경 1호를 탑재한 천리마 1형의 발사를 시도하고 단거리 탄도미사일 두 발을 쏘는 등 도발을 단행한 바 있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환용입니다.
북한에서 또다시 고급 수입 차량들이 포착된 데 대해 미국 국무부가 운송수단의 대북 반입을 금지한 유엔 결의를 상기시켰습니다. 북한의 지속적인 제재 위반을 지적하며 미국 정부의 억제 노력과 의지도 강조했습니다. 조상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무부는 북한 김정은 위원장의 지방 순찰에 다수의 고급 수입 차량이 동원된 데 대해 유엔 안보리 결의는 모든 유엔 회원국이 북한의 운송수단, 특히 고급 자동차를 공급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국무부 대변인은 4일 VOA의 관련 질의에 유엔 대북 제재의 운송수단 반입 금지 조항을 거론하면서 우리는 유엔 제재 위반에 대한 모든 보도를 심각하게 받아들인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북한 대외관용 조선중앙TV가 최근 보도한 영상에 따르면 김 위원장은 평안남도 성천군 지방공업공장 건설 착공식에 참석하는 길에 독일 메르세데스벤츠의 마이바흐 전용 차량을 타고 이동했습니다. 바로 앞에는 전용차를 호위하기 위해 일본 도요타사의 고급 브랜드 렉서스의 대형 SUV 차량인 LX 모델로 추정되는 차량이 경호차로 등장했으며 미국 포드사의 승합차 트랜짓으로 추정되는 차량이 뒤따랐습니다. 사치품에 해당하는 고가 차량은 물론 모든 운송수단은 유엔 대북 제재 결의 17185와 2094호에 따라 북한으로의 수출이나 이전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국무부는 북한의 계속되는 제재 위반과 회피를 지적하면서 미국 정부의 억제 노력과 의지를 강조했습니다. 북한은 유엔 안보리 결의를 위반하면서 제재 회피 노력을 통해 대량 살상 무기와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에 계속 자금을 조달하고 있다는 겁니다. 국무부 대변인은 북한의 불법 대량 살상 무기와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은 국제 평화와 안보, 세계 비확산 체제에 대한 위협이라며 미국은 북한의 공격을 억제하고 미국 국민과 파병군, 동맹국을 보호하는 데 중대한 이해관계를 갖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국무부 대변인은 또 북한이 무책임한 행동을 중단하고 유엔 안보리 결의에 따른 의무를 준수하며 진지하고 지속적인 외교에 관여해야 한다는 강력하고 통일된 메시지를 국제사회가 보내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도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북한에 대한 유엔 제재는 여전히 유효하며 우리는 유엔 외교와 북한의 이웃 국가들과의 외교 등을 통해 모든 유엔 회원국이 이를 이행하도록 계속 독려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VOA 뉴스 조상진입니다.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이동 행렬에서 일본 고급차가 포착된 것과 관련해 차량 제조사가 제재를 철저히 준수하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후에는 대북 결의를 통해 고급 차뿐 아니라 모든 운송수단의 대북 수출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조상진 기자입니다.
일본의 자동차 기업 도요타가 자사 고급 차량이 북한에서 포착된 데 대해 제재 준수를 위한 노력을 강조했습니다. 도요타 본사 기업 홍보실은 4일 BOA의 관련 질의에 도요타는 수출 통제 및 제재법을 포함해 우리가 사업을 운영하는 각 국가 또는 지역의 법률 및 규정을 철저히 준수하는 데 전념하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또한 우리는 수입 대리점과 판매 대리점에도 동일한 조치를 취하도록 요구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북한 대외관용 조선중앙TV가 최근 보도한 영상에 따르면 김 위원장은 평안남도 성천군 지방공업공장 건설 착공식에 참석하는 길에 독일 메르세데스 벤츠의 마이바흐 전용 차량을 타고 이동했습니다. 바로 앞에는 전용차를 호위하기 위해 일본 도요타사의 고급 브랜드 렉서스의 대형 SUV 차량인 LX 모델로 추정되는 차량이 경호차로 등장했습니다. 해당 차량은 미국 판매 기준으로 신차 가격이 최소 미화 9만 4천 달러에 달하는 고가 차량입니다. 사치품에 해당하는 고가 차량뿐 아니라 모든 운송수단은 유엔 대북제재결의 17185와 2094호에 따라 북한으로의 수출이나 이전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북한에서 지난해 말부터 잇따라 고가의 해외 수입 차량이 포착되면서 제재 위반 지적이 이어졌습니다. 앞서 북한 대외관용 조선중앙통신은 지난해 12월 27일 열린 노동당 중앙위원회 제8기 제9차 전원회의 관련 보도에서 내각 총리 김덕훈과 당 조직비서 조용원,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 최룡해 등 북한 최고위급 간부들이 각각 독일 메르세데스 벤츠사의 최고급 세단인 S클래스를 타고 회의장에 도착하는 장면을 공개했습니다. 이에 대해 벤츠 독일 본사는 BOA에 언론에 보도된 사진에 나온 차량에 대해 철저히 조사하고 있다며 유입 경위를 확인 중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또 올해 1월에도 김 위원장이 벤츠가 생산하는 최고급 브랜드 메르세데스 마이바흐 GLS 600 차량을 타고 또다시 등장한 데 대해 벤츠사는 BOA에 새로운 사진을 매우 철저히 조사하고 있다면서 북한과 같은 국가와는 사업을 허용하지 않는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다고 밝혔었습니다. VOA 뉴스 조상진입니다.
미국 상하원 의원들이 최근 워싱턴을 방문한 조태열 한국 외교장관과의 면담에서 미한일 3국협력 등 양국 주요 현안을 논의했다고 의회 관계자들이 밝혔습니다. 하원 외교위원회 대변인은 3일 VOA에 마이클 맥홀 위원장과 조 장관은 러시아의 불법적인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한 북한의 지원과 인도태평양 지역의 지정학적 긴장, 일본과 우리의 3국 관계 강화 등 미한 동맹 관련 사안에 관해 얘기를 나눴다고 전했습니다. 공화당의 빌 해거티 상원의원도 조 장관을 만나 미한일 협력 등 양국 주요 현안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습니다. 해거티 의원 대변인은 1일 BOA에 해거티 의원은 조 장관을 의사당에서 만나 미한 동맹의 매우 중요한 사안에 대해 논의하게 돼 영광이었다며 양측은 특히 미한 양국이 인도태평양과 전 세계 점령하는 도전에 대처하는 가운데 두 나라가 외교, 경제, 기술, 안보 관계를 더욱 강화할 수 있는 큰 기회가 있다고 본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상원의원이자 전 주일 미국 대사로서 해거티 의원은 윤석열 한국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미한일 3국의 전략적 파트너십을 심화하기 위해 계속 노력하고 있는 데 대해 강력한 지지를 표명했다고 덧붙였습니다. 트럼프 행정부 시절 일본 주재 대사를 지낸 해거트 의원은 상원 외교위원회 소속 의원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미국을 방문한 조 장관은 지난달 28일 맥홀 위원장과 하원 외교위 인도태평양 담당 소위원장인 영킴 의원을 함께 만났습니다. 또 이날 해거티 의원 외에도 상원 외교위 동아태 소위원장인 민주당의 크리스 벤 홀런 의원을 면담했습니다. 뉴질랜드가 최근 우크라이나 전쟁 2주년을 맞아 발표한 러시아 제재 명단에 북한 무기 조달과 실험에 관여한 러시아 개인 한 명과 기관 세 곳이 포함되었습니다. 스위스도 북한 군사 장비의 러시아 이전과 관련된 개인과 단체를 제재했습니다. 이종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뉴질랜드가 러시아에 대한 신규 제재 명단에 북한에서 러시아로 무기를 조달 혹은 이전하거나 실험한 혐의로 포함된 개인과 기관의 이름을 공개했습니다. 뉴질랜드 외교통상부 대변인이 4일 VOA에 공개한 명단에 따르면 상업용 항공 화물 운송 서비스를 제공하고 탄도미사일을 이송하는 러시아 국영 항공사인 224 항공단과 224 항공단 책임자인 블라디미르 블라디미로비치 미키츠크, 그리고 러시아 미사일 시험장인 아슐륵 사격장과 러시아로의 탄도미사일 이전 및 실험과 관련된 러시아 무기시험단지, 블라디미로브카 첨단 무기 및 연구단지 등 개인 1명과 기관 3곳이 포함됐습니다. 앞서 뉴질랜드 외교통상부는 지난달 29일 보도자료를 통해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2주년에 맞춰 러시아에 신규 제재를 부과한다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러시아의 제재 회피를 가능하게 하거나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 사용할 군사 장비 조달 및 이전을 촉진함으로써 러시아의 물질적 또는 전략적 지원을 한 개인 45명과 기관 16곳이 제재 명단에 올랐습니다. 스위스 연방정부도 이날 러시아에 대한 대규모 제재를 단행했습니다. 스위스 경제교육연구부는 이를 보도자료를 통해 러시아에 대한 유럽연합의 제13차 제재에 동참하기로 했다며 추가 제재가 이날 오후 6시부터 발효된다고 발표했습니다. 개인 106명과 단체 및 기관 88곳이 추가 제재 명단에 올랐습니다. 스위스 경제교육연구부는 새 제재 대상이 오른 개인 단체 기관은 주로 러시아의 군산 복합체에서 활동하며 미사일 드론, 대공미사일 시스템과 기타 군사 장비 제조에 관여하는 기업들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새로운 명단에는 북한으로부터 방위 장비를 러시아에 공급하는 데 관여하는 러시아 업체와 개인도 포함되어 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유럽연합은 지난달 23일 우크라이나 전쟁 2주년을 맞아 북러 무기 거래에 관여한 강순남 북한 국방상과 북한 미사일 총국 등 우크라이나 전쟁에 연루된 개인 106명과 기업 및 기관 88곳을 대상으로 하는 추가 대러 제재를 발표한 바 있습니다. 미국도 이날 러시아에 대한 제재를 위반한 600여 개인과 기관에 대한 대규모 제재를 발표했습니다. 미국의 제재는 러시아의 보스토치나야 스티베도린 컴퍼니와 두나이 해군 미사일 의심 시설, PJSC 트랜스 컨테이너사 등 대북 무기 수출에 관여한 러시아 물류회사 3곳이 포함됐습니다. 북한과 러시아는 국제사회의 거듭된 지적에도 무기 거래 등 군사협력 사실을 부인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은 2022년 2월 24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우크라이나에 대한 특별 군사작전 개시 명령을 승인한 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수도 키이우를 미사일로 공습하고 지상군을 투입하면서 시작됐습니다. VOA 뉴스 이조은입니다.
북한이 핵 사용을 위협하는 가운데 미국이 자국 도시를 희생해가며 한국을 방어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진단이 나왔습니다. 미국의 공약과 달리 미한 양국의 안보 이해 관계에 빗셀 틈이 존재한다는 주장인데요. 반면에 미국의 확장 억제 의지는 확고하며 어떤 상황에서도 한국을 지킬 것이라는 반론도 제기됐습니다. 강력한 동맹 구조가 수십 년 동안 북한의 무력 침공을 저지했다는 기록과 평가를 신뢰로 들었습니다. 2일 VOA 워싱턴 토크에 출연한 엘브리치 콜비 전 미 국방부 전략 전력개발 부차관보와 데이비드 맥스웰 아태 전략센터 부대표의 견해를 들어보겠습니다. 먼저 콜비 부차관보님, 우크라이나 전장에서 북한과 러시아 간 군사협력 증거가 계속 포착되고 있습니다. 북한은 이 관계를 진전시키길 원하겠지만 푸틴은 어떻습니까? 푸틴은 포탄과 탄약을 받는 수준 이상으로 이 관계를 발전시키고 싶어 할까요?
Well, I think the answer is clearly yes. I mean, the meetings between Putin and Kim Jong-un and the deeper cooperation that's evident all around suggest
분명히 그렇다고 봅니다. 푸틴과 김정은의 만남과 곳곳에서 드러나는 깊은 협력은 이 관계가 더 심화하는 방향으로만 나아가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북한이 그저 러시아의 자선 행위를 하는 게 아닙니다. 러시아가 계속해서 더 많은 일을 할 것으로 예상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러시아가 북한과 어떤 일을 벌일지 보여줄 완전한 증거를 아직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맥스웰 부대표님, 북한은 러시아와 관계 확대에 적극적인 것 같습니다. 최선희 외무상의 모스크바 방문 이후 북한은 북러 관계를 새로운 법률적 기초에 세우겠다고 했는데요. 양국이 1961년 체결했던 조소, 우호, 협조 및 호상 원조에 관한 조약을 되살리려는 시도로 보는 것은 지나친 우려일까요?
Well, yes, I think we should be concerned. I think that you know they've had a long relationship. It's ebbed and flowed over.
우려할 만하다고 봅니다. 부침은 있었지만 북러는 오랜 관계를 유지해 왔죠. 최근 전례 없는 수준의 협력이 이루어지고 있죠. 북한은 영향력을 키워 세계 무대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권위주의와 전체주의의 축에서 대등한 파트너가 되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그들은 미한 동맹이나 미일 동맹 수준에는 절대 도달하지 못할 겁니다. 그들의 연대는 거래적이기 때문입니다. 북한이 러시아에 탄약을 판매하면서 양국 모두 덕을 본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러시아가 북한에 제공할지도 모르는 첨단 기술과 지원에 대해 우려해야 합니다. 그러나 저는 북러 연대가 미국의 동맹들과 경쟁할 수 있을 것으로는 보지 않습니다.
과거 북한 정권은 도발을 미국의 양보를 끌어내는 수단으로 사용했는데요. 하지만 김정은은 물러서지 않고 도발과 군사력을 최대로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미국이 늘 수사에만 그칠 것으로 안심하는 김정은의 셈법을 바꾸기 위해서는 북한의 고강도 도발에 대해서는 실제 물리력을 사용해 일종의 징벌적 대응을 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맥스웰 부대표께서도 최근에 그런 기고문을 내셨고요. 그런 대응이 김정은의 두려움을 일으키는 효과가 있을까요? 아니면 불필요한 확전만 부추기게 될까요?
Well, look, I think it's hard to say in the abstract. I mean, I think the United States and in particular South Korea should have a
추상적으로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미국과 특히 한국은 힘을 통한 평화의 태도를 견지해야 한다고 봅니다. 김정은에게는 의지뿐만 아니라 더 중요하게는 능력을 보여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의도적으로 긴장을 고조시키자는 데는 저는 조심스럽습니다. 미국은 여력이 없는 상황이니까요. 우리는 그 문제에 대해 숙고해야 한다고 봅니다. 매우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봅니다.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을 넘는 지점까지 가서는 안 되죠. 만약 한반도에서 전쟁이 발발한다면 우리는 이에 대비해야 합니다. 특히 한국이 준비돼 있어야 합니다. 미국은 주로 중국에 초점을 맞추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행동에 나서기 전에 이 모든 걸 이해해야 합니다. 행동에 나서는 걸 반대하진 않지만 신중하게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And I would just add to that. We have never responded. We have not conducted a serious.
덧붙이자면 우리는 대응한 적이 없습니다. 1976년 이후 북한의 어떤 행동에 대해서도 심각한 군사적 대응을 한 적이 없죠. 실제로는 확전에 대한 우리의 두려움이 확전을 불러오죠. 김정은은 계속 한계를 넘어서려고 하니까요. 그리고 북한이 한국의 고강도 군사적 행동을 감행할 때만 미한 동맹도 군사적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우리가 억지력을 재정립하기 위한 겁니다. 북한의 모든 도발에 군사적으로 대응하진 않지만 북한이 한국의 폭력적 무력 도발을 감행할 때에는 단호하게 대응해야 합니다.
앞서 하신 말씀은 한반도 유사시 미국이 한국을 방어하지 않을 수 있다는 뜻입니까? 한국에는 실제로 그런 우려가 있는데요. 미국이 중국에만 집중할 수 있다고요.
I think the United States should and probably very likely would come to South Korea's defense in a consistent
저는 미국이 한국을 방어해야 하고 실제로 그럴 것이라고 봅니다. 다만 중국의 움직임에 대비해 우리의 능력 제공을 보류하는 선에서 말이죠. 예전에 이 자리에서 논의했듯이 미국이 중국과의 전쟁에서 패배하면 한국도 패배하기 때문입니다. 중국이 아시아에서 지배적인 국가가 될 것이고 중국은 한국을 휘두를 수 있게 되고 북한에도 그런 능력을 줄 것입니다. 무엇보다 미국은 중국과 직접 맞설 수 있는 힘을 가져야 합니다. 문제는 미국이 북한에 맞서 한반도 전쟁에 깊이 관여하면 우리의 역량과 의지, 자금이 상당 부분 소진된다는 점입니다. 중국이 행동에 나섰을 때 우리는 이미 약해진 상태일 수 있죠. 제가 염려하는 것은 중국이 러시아, 이란, 베네수엘라 등 여러 국가에 암묵적이든 명시적이든 즉 간접적으로 미국에 더 많은 문제를 일으키도록 부추기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자원을 고갈시키고 우리의 정치적 의지를 없애도록 말이죠. 미국에서는 우크라이나 지원에 대한 회의론이 커지고 있습니다. 20년 넘게 중동에서 전쟁을 치른 미국에선 전쟁에 대한 피로감도 있고요. 게다가 중동에서는 또 다른 전쟁이 벌어지고 있죠. 특히 한반도의 경우 중국이 북한을 직간접적으로 부추기거나 지원할 염려가 있습니다. 모종의 충돌 상황을 만들도록 말이죠. 그렇게 되면 미국을 한반도에 더 묶어두게 돼 중국으로선 타이완 전쟁에서 미국의 결정타를 날릴 기회를 얻게 되죠.
콜비 전 부차관님의 발언은 한국이 미국의 확장 억제에 의존해야 한다는 일반적 견해와는 다른 것 아닌가요?
Well, yes, I think we are committed to extended deterrence. I think there's no daylight now, especially.
그렇습니다. 우리는 확장 억제에 전념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미한 사이에 빗셀 틈이 없다는 겁니다. 특히 핵협의 그룹은 더 그렇고요. 워싱턴 선언과 미국의 확장 억제 조건에 빗셀 틈은 없습니다. 우리는 한치의 의심도 없이 한국을 방어할 겁니다. 콜비 전 부차관보의 말대로 두 개의 전쟁에 동시에 직면하면 그건 정말 큰 도전이 될 겁니다. 전례가 있습니다. 1950년 6월 우리는 매우 취약한 처지였죠. 당시 김일성의 남침에 맞선 우리의 첫 조치는 타이완 해협에 7함대를 배치하는 것이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런 종류의 충돌을 이미 겪었습니다. 물론 우리는 전 세계 곳곳에 뻗어 있어 여력이 없습니다. 거기엔 의심의 여지가 없죠. 하지만 결정적 차이는 동맹 구조입니다. 그것은 매우 강력합니다. 또 미국과 동맹들의 성공을 가져올 겁니다.
Let me just say our alliance structure is an advantage in a lot of ways, but it's also a vulnerability.
우리의 동맹 구조는 여러 면에서 유리하지만 취약하기도 합니다. 지금은 유럽 등 전 세계에 미군이 투입돼 우리는 취약한 상황에 놓였습니다. 많은 유럽 지도자가 러시아의 나토 공격 가능성을 언급합니다. 그런데 미군은 한국에도 주둔 중이고 우리의 가까운 동맹인 이스라엘은 전쟁 중입니다. 1950년 우리는 핵을 독점하고 있었다는 걸 지적해야겠네요. 소련에 대해 핵 독점 혹은 그에 가까운 상태였다는 거죠. 확전을 감수해도 훨씬 압도적인 피해를 입힐 수 있는 확전 우세를 우리가 누리고 있었다는 뜻입니다. 우리에겐 이제 그런 건 없습니다. 그래서 미군이 한반도 전쟁에 투입돼 치열한 교전에 휘말리면 우리는 중국의 공격에 매우 취약한 상태에 놓입니다. 미국은 그런 상황을 만들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미한 사이에는 본질적으로 빗셀 틈이 존재한다는 것이죠. 정치적 선언적으로는 빛이 셀 틈이 없겠죠.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빗셀 틈이 있다는 겁니다. 상황이 급박합니다. 북한 핵과 ICBM이 진전되며 재래식 전력과 결합하고 중러와의 연대가 훨씬 강화된 것은 우리가 큰 위협에 놓였다는 뜻입니다.
한반도 유사시 미국이 깊이 개입하지 않을 거라는 바로 그런 우려 때문에 한국에서 핵 무장 요구가 커지는 건데요.
Look, I think all options have to be on the table in our discussions. I'm not advocating for that. I don't think that the Washington Declaration.
저는 모든 가능성을 열어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한국의 핵무장을 옹호하는 게 아닙니다. 하지만 저는 워싱턴 선언이 확장 억제의 근본적인 문제점을 해소하지 못한다고 봅니다. 현실은 북한이 여러 미국 도시를 파괴할 수 있다면 미국은 그런 상황으로 이어질 위험을 감수할 것 같지 않다는 겁니다. 그리고 유감스럽게도 저는 북한의 핵무기 사용 의지를 의심하지 않습니다. 북한이 핵무기를 사용하면 우리가 북한 정권을 끝낼 것이라고 말하는 것은 그다지 신빙성이 없다고 봅니다. 그럴 경우에 북한은 미국에 여러 개의 핵무기를 발사할 것이기 때문이죠. 따라서 우리는 이 문제를 총체적으로 다뤄야 한다고 봅니다. 제가 볼 때 비확산이나 동맹 구조보다 지정학이 더 중요합니다. 맥스웰 부대표 지적처럼 동맹이 매우 중요하긴 하죠. 하지만 미국이 비확산에 충실하려고 동맹 구조를 깨지는 못할 겁니다. 핵 보유국이 줄면 세상이 더 좋아지겠지만 우리는 핵을 가진 영국, 프랑스와도 동맹입니다. 인도도 있죠.
한국이 스스로 방어해야 한다면 확장 억제라는 개념에 모순이 생기는 것 아닌가요?
Yeah, well, I think that could be That could be viewed that way, but I think that
그렇게 볼 수도 있겠죠. 저는 콜비 부차관부의 현명한 조언을 받아들이지만 미국은 한국 방어에 전념하고 있습니다. 황장엽 전 북한 노동당 비서가 1997년 탈북했을 때를 기억해 봅시다. 전쟁보다 중요한 것은 억지력입니다. 우리는 황 비서에게 물었습니다. 북한이 왜 이렇게 많은 돈을 군대에 쓰면서 한국을 공격한 적이 없느냐고요. 그는 김일성과 김정일이 미국의 지원을 받는 한국을 이길 수 없음을 알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미국의 지원을 받는 한국에 맞설 경우 말이죠. 또한 김일성과 김정일은 한국 공격 시 미국이 핵무기를 사용할 것으로 믿는다고 황 비서는 말했습니다. 우리의 선언적 정책이 효과가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죠. 북한이 1950년대부터 핵무기를 추구해온 이유도 알 수 있고요. 그들도 우리를 억제할 능력을 갖추려는 거죠.
I'm not disputing what Colonel Maxwell is saying about 1907, but we're not in 1907 anymore. The North Koreans.
맥스웰 부대표의 반론을 제기하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는 더 이상 1997년에 살고 있지 않아요. 북한은 미사일과 핵을 엄청나게 진전시켰고 중국은 역사적인 군사력 증강에 착수했죠. 앤서니 코튼 미 전략 사령관은 중국이 핵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고 했죠. 러시아도 1997년의 러시아가 아닙니다. 지금의 러시아는 1982년쯤에 소련에 더 가깝죠. 우리는 매우 다른 세상에 있고 그에 맞춰 대응해야 합니다.
And I would just add that by saying that we would not support North or South Korea and an attack by North Korea.
북한이 미국 도시를 공격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한국을 지원하지 않겠다고 말하는 것은 김정은의 정치전에 말려드는 겁니다. 전쟁이 걱정스럽지만 모든 수정주의자와 불량 세력이 정치전 관점에서 무엇을 하는지도 우리는 이해해야 합니다. 우리는 종종 핵무기와 전쟁의 눈이 멀어 정치전에서 지고 있습니다. 바로 이 부분에서 우리가 분발해야 합니다.
Well, let me address this because this is very important because there is a very valid point that Colonel Maxwell is raising, which is that we should
매우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추가로 말씀드리죠. 북한과 중국, 러시아에 우리가 함께 싸울 것이라는 결의와 의지를 확실히 전해야 한다는 맥스웰 부대표의 말은 매우 타당합니다.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제 입장은 우리가 신중하게 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한국을 절대적으로 지원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그것이 엄포에 그치면 상대가 결국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상대가 엄포로 여기는데 그 전략을 고수하는 건 끔찍하고요. 한국인들은 미한 동맹에 정통하고 이 주제에 경험 많은 분들로부터 많은 이야기를 듣겠죠. 하지만 그들이 대다수 미국인을 대변하진 않습니다. 물론 미국인들은 한국에 대해 긍정적인 감정을 갖고 있습니다. 하지만 미국 대통령이 한반도에서 핵무기를 사용하되 미국 서부 도시 5개를 잃게 될 결정에 직면한다면 대통령은 그런 결정을 매우 회의적으로 여길 겁니다. 따라서 우리는 그 전에 그런 일을 생각해 봐야 합니다. 우리는 현실적이어야 합니다. 함께 해결책을 찾아 더 신뢰할 만한 방식으로 동맹을 유지해야 하고요.
And I would just ask that if we did not come to South Korea's aid, would those five American cities still
그렇다면 제게 묻겠습니다. 우리가 한국을 돕지 않는다고 칩시다. 그러면 그 5개 미국 도시가 취약하지 않게 되나요? 우리가 한국을 방어하지 않겠다고 말하면 우리 도시를 보호할 수 있게 되나요? 그건 고려할 가치가 없는 도박이라고 생각합니다.
동맹과 동아시아 비상사태를 바라보는 워싱턴의 다른 시각을 두 분이 보여주셨는데요. 한국 시청자들이 경우에는 국제정세에 따른 어떤 우발적 상황에서도 자위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결론을 내릴 것으로 생각합니다. 최근 한국을 방문해 주한미군의 새로운 작전 개념을 파악하셨는데요. 김정은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 영향력 네트워크를 이용한다는 계획이 맞습니까?
Yeah, I was privileged to be able to get a briefing from the Northeast Asia Fusion Cell that General.
버케머라 주한미군 사령관이 조직한 주한미군 예하 동북아 융합조로부터 브리핑을 받을 수 있었는데요. 매우 정교하고 복잡한 체계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5단계 영향력 네트워크로 지구 물리, 논리, 데이터, 개인, 인지층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지구 물리는 위성에 관한 것으로 지상의 움직임을 파악합니다. 인지는 의사결정을 이해하는 데 중점을 두죠. 다중 영역을 통한 접근법으로 북한의 전 세계 네트워크를 파악하는 건데요. 북한이 불법 네트워크를 어떻게 활용해 핵과 미사일 프로그램에 자금을 조달하는지 말입니다. 그리고 파악한 정보를 파트너들과 공유하고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칠 대응 방안을 고안합니다. 북한의 불법 활동을 파악하려는 겁니다. 북한의 이익을 안기는 확산, 강제노동 수출, 악의적 사이버 활동, 기만 행위를 파악하는 것이죠. 불법 활동과 인권, 사이버 작전, 표적 선정이 모두 연결되어 있다는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엘브리지 콜비 전 미 국방부 전력개발부 부차관보와 데이비드 맥스웰 아태전략센터 부대표의 견해를 들으셨습니다. 비오에이 뉴스 투데이 북한 날씨 알아봅니다. 내일 북한은 전 지역이 대체로 흐리고 평안북도와 함경북도는 대체로 맑고 오전까지 함경남도는 가끔 비 또는 눈이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최저기온은 영하 20도에서 영상 1도, 최고기온 영하 2도에서 영상 10도의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앞바다에서 1 내지 2.5m, 서해 앞바다에서는 0.5 내지 2m로 일겠습니다. 지역별 날씨 살펴보겠습니다. 평안남북도 자강도 지역입니다. 평양은 구름 많고 최저 영하 1도, 최고 9도. 남포 오전에 구름 끼다 오후에 맑고 최저 영하 1도, 최고는 7도입니다. 신의주는 오전에 구름 끼다 오후에 맑고 최저 영하 2도, 최고 7도. 강계 맑고 최저 영하 8도, 최고는 5도입니다. 황해남북도 경기도 지역입니다. 해주 오전에 구름 끼다 오후에 맑겠고 최저 1도, 최고 10도. 개성 구름 많이 끼고 최저 0도, 최고 10도. 사리원 구름 많고 최저 영하 1도, 최고는 9도. 다음 함경남도, 양강도, 강원도입니다. 함흥은 흐리고 최저 영하 2도, 최고 5도. 장진 흐리고 최저 영하 13도, 최고 영하 2도. 해산 오전에 흐리다 오후에 맑겠고 최저 영하 14도, 최고 1도. 원산은 흐리고 오전 한때 비 또는 눈이 내리겠습니다. 최저 0도, 최고 4도입니다. 청진 맑고 최저 영하 6도, 최고 5도. 선봉도 맑고 최저 영하 8도, 최고 4도. 다음 삼지연은 오전에 구름 끼다 오후에 맑겠고 최저 영하 20도, 최고 영하 2도가 되겠습니다. 이어서 해상 날씨입니다. 동해 앞바다 구름 많고 오전 한때 비 또는 눈이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물결은 1 내지 2.5m로 일겠습니다. 동해 먼 바다는 오전에 구름이 많다 오후에 맑아지겠고 물결은 2 내지 4m로 높게 일겠습니다. 서해는 전 해상 구름이 많이 끼겠습니다. 물결은 앞바다에서 오전에 1 내지 2m로 일다 오후에는 약간 낮아져서 0.5 내지 1.5m로 일겠습니다. 먼 바다는 오전에 1 내지 2.5m로 일고 오후에는 1 내지 2m로 약간 낮게 일겠습니다. 지금까지 뉴스투데이 3부를 보내드렸습니다. VOA 한국어 저녁방송 끝으로 세계 뉴스 보내드리겠습니다.
VOA 방송은 www.voakorea.com으로 접속하시면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다시 듣고 싶은 프로그램이나 방송 원고를 보기 원하시는 분은 www.voakorea.com을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부여의 세계 뉴스입니다. 북대서양조약기구 나토가 4일 스웨덴이 참가하는 북유럽 대응 2024 연합훈련에 돌입했습니다. 이번 훈련은 노르웨이와 핀란드, 스웨덴, 미국, 영국 등 10여 개국 2만여 병력이 참가한 가운데 노르웨이, 스웨덴, 핀란드의 최북단에서 진행됩니다. 노르웨이 북부 보드에서는 미국과 노르웨이의 F-35 전투기들이 핀란드의 F-18 전투기와 스웨덴의 그리펜 전투기와 함께 보딩 군기지 상공을 저공 비행했습니다. 북유럽 학군공작전센터의 첫 시험운용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이 훈련에 대해 센터를 지휘하는 롤프 폴랜드 노르웨이 공군참모총장은 현재의 이 새로운 개념은 우리가 더욱 통합하기 위해 노력한다는 점에 있다면서 핀란드의 새 나토 회원 가입과 곧 있을 스웨덴의 가입 덕분에 가능한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알렉산더 그루시코 러시아 외무차관은 이날 기자들에게 러시아는 새 나토 회원국인 핀란드와 곧 공식 회원국이 될 스웨덴이 참여하는 이번 훈련을 주시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루시코 차관은 전방 인근에서의 어떠한 군사훈련도 군사적 사고 위험성을 증가시킨다면서 러시아의 방어 역량을 보장하는 관점에서 필요한 모든 조치가 취해지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오는 15일까지 계속되는 이번 훈련은 지난 1월부터 5월까지로 계획된 나토의 대규모 연합훈련 스테드패스트 디펜더 24의 일환입니다. 한편 미 태평양 공군은 4일 미 공군 B-1B 초음속 전략폭격기 랜서와 B-52H 전략폭격기 각각 한 대가 6일 스웨덴 전투기들과 함께 스웨덴 수도 스톡홀름 상공을 편대 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필리핀과 중국 선박들이 5일 남중국해 영유권 분쟁지 중 하나인 세컨드 토머스 암초 인근에서 또다시 충돌했습니다. 필리핀 해안경비당국은 이날 성명에서 중국 해경과 동반 선박들이 이 해역에서 필리핀 해경과 보급선들을 막아서고 위험한 기동을 감행해 중국 측 선박들과 필리핀 선박 두 척 사이에 1시간여를 두고 두 차례 경미한 충돌이 일어났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중국 해경 두 척이 필리핀 보급선에 물대포 공격을 가했으며 앞유리가 깨지면서 필리핀 선원 최소 4명이 부상을 입었다고 필리핀 당국은 밝혔습니다. 필리핀 서필리핀의 국가 태스크포스는 성명에서 중국 선박들의 이번 행동은 일상적인 재보급과 순환 근무 임무를 불법적으로 방해하거나 막으려는 또 다른 시도라고 비난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필리핀 외교부는 자국 주재 중국 부대사를 초치해 항의했습니다. 한편 중국 해경은 성명에서 러나이자우와 인접 해역에 불법 침입한 필리핀 선박에 법에 따른 통제 조치를 취했다면서 필리핀 선박이 중국 해경 선박을 고의로 들이받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세컨드 토머스 암초는 필리핀 해안에서 약 160km 떨어져 있으며 필리핀은 1999년 이곳에 2차 세계대전 당시 미군이 탱크 상륙용으로 사용했던 시에라 마드레함을 정박시킨 뒤 소수 해병대원을 상주시키고 전초기지로 활용해왔습니다. 미국 내 15개 주와 1개 미국 영에서 오늘 대통령 선거 후보를 뽑기 위한 민주당과 공화당의 예비선거가 각각 실시됐습니다. 슈퍼화요일로 불리는 이날 예비선거는 엘라베마, 알래스카, 아칸소, 캘리포니아, 콜로라도, 메인, 매사추세츠, 미네소타, 노스캐롤라이나, 오클라호마, 테네시, 텍사스, 유타, 버몬트, 버지니아주와 아메리칸 사모아에서 지역에 따라 프라이머리와 코커스 형태로 진행됩니다. 이날 예비선거에는 민주당과 공화당 대선 후보를 지명하는 대의원 3분의 1에 해당하는 수를 선출하며 이는 각 당의 후보 확정에 필요한 대의원의 70%를 넘는 규모입니다. 재선에 나서는 민주당 소속 조 바이든 대통령은 이르면 오는 19일 후보 지명이 확정될 것으로 보이며 2,300명의 대의원 중 77%가량을 얻어야 지명이 확정된다고 AP통신은 전했습니다. 또한 공화당 내 경쟁자인 니키 헤일리 전 유엔 대사를 상대로 워싱턴 DC를 제외한 지역에서 연승하고 있는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르면 12일 후보 지명 여부가 판가름 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런 가운데 트럼프 전 대통령은 남은 예비선거를 통해 현직 대통령을 제외한 역대 어느 공화당 대선 후보보다 더 많은 승리를 거둘 가능성이 있다고 미 CNN 방송이 5일 전망했습니다. 카멀라 해리스 미국 부통령이 어제 베니 간츠 이스라엘 전시내각 소속 국가통합당 대표와 만나 가자지구 상황을 논의했습니다. 해리스 부통령은 이날 백악관을 방문한 간츠 대표와의 회동에서 하마스가 지난해 10월 7일 자행한 잔혹한 테러 공격과 미국 시민들을 포함한 인질 억류를 비난했다고 백악관이 밝혔습니다. 백악관은 또 해리스 부통령이 이스라엘의 안보에 대한 미국의 변함없는 약속을 강조하는 한편 최근 가자지구 북부의 구호트럭 주변에서 일어났었던 끔찍한 비극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했다고 전했습니다. VOA 세계뉴스 김시영입니다.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VOA 저녁 방송을 들으셨습니다. VOA 저녁 방송은 저녁 8시부터 자정까지 4시간 동안 중파 1188kHz를 통해 들으실 수 있습니다. 또 밤 9시부터 10시까지는 단파 7465, 9490, 11570kHz로 밤 10시부터 12시까지는 단파 9800, 9985, 11570kHz로도 들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매일 새벽 2시부터 3시까지 1시간 동안 보내드리는 VOA 새벽 방송은 중파 1566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아침 4시부터 6시까지 2시간 동안은 단파 7465, 9575, 9800kHz로 청취 가능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다음 방송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